성경에 담겨있는 66권의 모든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지혜로심에 관한 기록들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에는 우리의 삶에 관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주제들이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때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주제와 성경 기절을 본문으로 채택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와 같은 특별 예배를 앞두고는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을지 심사숙고합니다. 많은 성경 기절들과 주제 중에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반하여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에 관해 말씀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탄절 및 그 정신에 잘 부합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성탄절 예배는 근본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시간이고, 성탄절의 핵심은 구세주의 탄생이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핵심은 주 예수를 통해 이르게 되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왜 하필 이 주제를 택했나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더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던 재미없고 진부한 주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구원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흥미롭지 않은 항상 들어왔고 너무나 익숙한 주제일 수 있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 말씀이고 이에 대한 설교는 수도 없이 듣고 들어서 더더욱 진부하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배워야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생각해보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또 마음을 살찌우는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알고 믿는 분이 아니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분은 오늘 이런 주제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 시도 자체를 거북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묶여있는 상태이며 이에서 벗어나 구원을 벗어야만 한다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신은 자유인이고 따라서 구원이나 구세주의 탄생에 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러한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그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진 믿음이야말로 지극히 참되며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께는 좀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직도 안 믿어지고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야말로 유일하며 참된 소망이고 기독교야말로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올바르며 참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적어도 제가 나누려는 말씀에 대해 두 가지 이상 의문이 드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어째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를 모르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인생에서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째서 세상에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은 없고 마치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없는 것처럼 말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즉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신앙과 종교들이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뿐이라고 주장하는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의문들에 제가 오늘 이 시간 해답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그 믿음이 진실하고 타당한 것임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시고 구세주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이 날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 생각해야만 합니다. 노아 웨스터 영어 사전에 따르면 신학적 구원이란 죄의 멍에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채무로부터 사람을 건져주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정의성에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 혹은 상황이 몹시 위험한 수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상태는 가볍지 않고 몹시 중대한 것으로 이 상태로 그대로 주저앉아 남겨지는 사람은 파멸과 재앙에 머물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같은 위험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가해지는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형벌이 죽임을 당하고 선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운데 지금 전하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필요 없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찾아오는 것이고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더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피해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니와 우리 자신 또한 지금은 여기서 숨쉬고 있으나 조만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부정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는 적어도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삶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죽음에서 건져진다는 구원이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말에는 또한 육체의 죽음으로 인간사가 다 끝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육체적 죽음을 넘어선 그 이상의 또 다른 삶이 혹은 생명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사후에 또 다른 삶이 없다면 구원의 의미도 없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면 그는 죽음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저는 지금 바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죽음과 관계가 없는 끝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하고도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구원은 영생이라는 진리와 연결됩니다. 만일 사람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다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가지고 삶을 누리는 상태라는 것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힘을 이겨내고 소유하게 된 영생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던 모든 부정적이며 부족한 점들이 완전히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이들에게는 질병이나 사고 또 눈물이나 고통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재난이나 비극을 경험할 이유가 더 이상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즉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은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도 만들어줍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는 또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구세주 혹은 구원자가 계심을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죽음의 힘 앞에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이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와는 같지 않은 구원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건전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이 정하여진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다면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만일 죽음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라면 죽음의 원인 또한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공통적인 경험이라는 말은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참으로 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성경은 의롭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보편적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들이 사람은 그 본성이 착하고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 기독교는 아무런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그 본성에 있어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몇몇 기독교 이단 집단에서는 사람은 선악의 구분 없이 태어나고 우리가 스스로 선한 자가 될지 악한 자가 될지 선택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런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은 공로를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퍼뜨려 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일정량 이상의 좋은 일을 하면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밟게 될 거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주장을 정면 부정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가 되었다는 말은 치료가 불가능할 만큼 악한 것으로 병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죽음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가 완벽하다거나 죄 없이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람이 죄된 것은 후천적 부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본성 자체가 죄악되었습니다. 사람은 몇 가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함의 근원을 자신의 속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그의 죄의 힘의 원천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 아주 거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런저런 나쁜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두 가지 것을 시험하여 본다면 그 주장들의 오류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강요받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죄된 욕망과 갈망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공갈과 협박에 의해 죄를 짓는 경우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시킬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욕망과 갈망함 때문에 죄를 짓곤 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한 생각과 욕망들에 어쩜 그렇게 자주 또 그렇게 깊이 빠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놀라곤 하지요. 성경은 증거하기를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것이며 이러한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더 부패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양심도 우리의 악함에 대해 증거합니다. 둘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함에 있어 스스로의 잣대로 자신을 올바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잣대에 비추어 스스로가 바른 사람이라고 믿고 또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 거룩함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핀다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결코 거룩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음을 잘 압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절대적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모두 이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바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바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16장 2절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의 자신의 잣대로 재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바르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 우리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의와 경건함의 잣대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죄와 사망의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전제로 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놀란 일이 아닙니다. 죄는 온 인류에게 보편적인 것이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불행하게도 우리들 중에 아무도 절대적인 정의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누구도 완전치 못하고 모든 이가 죄인이라면 어느 누가 정의와 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무엇이 거룩함인지 또 완전함이란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절대적인 정의와 의로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는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정의는 정의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정의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기의 정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마 같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국민들을 잔혹하게 다루면서도 이를 정당화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독재자들이 국제형법재판장에 세워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고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행위들이 정당한 것이었고 자기들은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국제사회 혹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재판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 자신의 눈으로는 스스로를 올바른 자라 여기는 것이지요. 이런 예가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정의의 절대적인 개념의 정의가 아니라면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일 정의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면 이것은 단지 상대적인 정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며 누가 옳은 것이겠습니까? 정의가 상대적인 것이 될 때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다스릴 질서나 법을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의로움 혹은 정의라는 개념이 우리 정신세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적 정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절대적 정의가 모든 죄와 불의를 다루는 일을 해야 마땅합니다. 만일 정의가 모든 일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면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며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이러한 참된 정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화, 부족, 그리고 종교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따라 독특한 생각을 따라 정의를 이해해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의가 맞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정의에 대한 견해들을 판단해줄 절대적인 정의가 존재함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에 관심이 있다는 자체가 절대적 정의가 존재한다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절대적 정의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말해 봤는데 오사마 빈 라덴이 악한 자입니까? 혹은 조지 부시가 악한 자입니까? 그것은 아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만약에 정의가 없다고 한다면 말이죠. 누가 도대체 옳은 것입니까? 따라서 정의는 절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만일 절대적 정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일 수 없고 사람에게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정의와 의로움은 오직 우리의 범주를 넘어선 곳에 계신 절대자 한 분 외의 다른 곳에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자는 아주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자는 절대적 완전함을 가지신 분이셔야만 합니다. 죄인들을 올바로 다루어야 하시기 때문에 절대자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참되시며 순결하시고 거룩하시며 또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완전하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절대자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속성들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영원하며 무한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그가 항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신 것은 불멸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이런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되어지기를 완전하시며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또 영이십니다. 물질적인 것은 완전할 수도 무한할 수도 또 영원할 수도 없지요. 이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의롭고 영원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두 분이 계시다면 그 두 분은 자신들의 통치 또한 둘로 나누어야 하니 그 자체로서 이미 제한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절대자로 계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주권자이신데 그의 힘과 권세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만 하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무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물질이 시간이 지나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영원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때문에 우상 숭배가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상이 물질들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 그 우상들을 신격화시켜 놓고서 그것을 섬기는 행위를 합니다. 금과 나무들로 지어진 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 우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사실일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많은 사고와 재난, 질병과 고통, 그리고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를 의심하게 되고 믿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 제가 하려는 말씀 증거의 범위를 넘어섭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가 가지신 거룩한 만을 가지고 정말로 공정하게만 다루셔야 한다면 이 죄되고 악한 세상은 이미 파멸되고 완전히 소멸되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외의 것으로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신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따라 자신의 무한한 힘을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림으로써 보여주시지 않으셨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나쁘고 더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의 크기와 범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그의 끝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이 이유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다른 종기들은 근본적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종교들 속에는 이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적 상태나 모든 영적 관계들은 그들이 이루는 행위 등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선한 일을 위해 애써 본다고 할지라도 그 노력의 결과들이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심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일들을 통해 그들을 보신다고 가정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비추어진 그들과 그들이 이룬 업적은 여전히 온전한 의미에 이르지 못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공부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그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치르는 대속 제물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구원을 받을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는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누구를 벌한다거나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장 16절의 초반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3장 16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며 절대자이신 분이십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들이 그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그의 선한 일이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마땅한 것이 있다면 정죄와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을, 즉 천국에 이르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자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네, 영원히 구원되셨습니다.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예배하고 또 그를 선포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슴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성탄절 말씀이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적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